안녕하세요. 드림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승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에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1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경배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절을 하다 또 굴복하다 또그 앞에 엎드린다 이 말씀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 경배해야 되냐 하면은 모세가 경배를 해야 되고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경배를 해야 되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 최고 리더죠. 그 다음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이 경배를 해야 되고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그랬죠. 이 장로 70명도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전체가 다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으로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시작을 해서 손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준행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경배를 하기는 하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산 꼭대기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 그곳에 남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 아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진에 있습니다. 텐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제일 앞에 나가셔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 나머지 8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경배의 깊이도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받는 상급도 다 다릅니다. 별처럼 빛나는 상급이 있고, 해처럼 빛나는 상급이 있고, 달처럼 빛나는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인이 있는데 머리 위에는 별이 빛나고 있죠. 별 중에는 태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빛을 내는 그러한 별들이 있죠. 그러니까 별의 영광이 있고 몸은 해로 옷 입었다고 그랬죠. 해의 영광이 있고 그 여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었다고 그랬죠. 달의 영광입니다. 이세 가지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여인은 바로 교회를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천국에 가면은 각기 다른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땅을 지내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성도가 거하는 위치도 보면은 천국의 한가운데 성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거하는 기둥,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아버지 집에서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성도들이 있죠. 그들이 있고 그 주변의 영역에는 왕의 영역이다라고 그럽니다. 성도들 중에서 왕노릇할 성도들이 그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 북쪽과 남쪽으로 쭉 단계별로 나누어서 성도들이 거주하는 땅을 천국에서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백성도 있고 너는 다섯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백성들도 있죠. 그러니까 왕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왕이 아니라 열 고을을 다스리는 왕의 권력이 있는 반면에 다섯 고을 또는 한 고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올 때에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즉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쪽 편에 달려서 죽어가던 강도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았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갚아줄 만한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갚아줄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이 베드로와 평생 강도짓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 강도와는 차원이 다르게 대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두가 다 균등하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원리가 있는 것이죠. 즉 경배하는데도 깊이가 성도들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은 다 받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교통과 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늘 필요한 것이고 이것의 깊이는 서로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하면 할수록 그 성도는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아는 성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준에는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단 한 명의 성도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 잘난 맛에 교만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성도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까이 올라오랬죠.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중보자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중간에 서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시는 중보자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죄악 가운데 거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이 죄인을 만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상대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존재인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중간에서 다 막으셨냐 하면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딱 서셔서 가로막고 서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은 중보자로 서 계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것을 구약에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만 내게로 나아오라.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신부나 목사도 중보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역할을 구약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보자인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랬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럽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모세가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백성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이때 백성들의 자세가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은 경배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경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죠. 형식적인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제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면요,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익이 되는 것도 있고 손해를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무슨 말씀입니까?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게 좋은 말씀은 아멘, 내게 보게 되는 말씀은 아멘, 그렇지 않은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튕겨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완전하게 주님 앞에 굴복하겠다. 하나님 저를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진정한 경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습니다. 청년들을 보내어서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했는데 번제는 제사 중에서도 가장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독한 제사입니다. 소를 전부 각을 떠져 다 자른다는 조각조각 자릅니다. 그리고 소의 껍질은 따로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태웁니다. 그리고 소의 내장 속에 찌꺼기와 같은 더러운 것들도 소의 똥도 내장들 다 모아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물에다 깨끗하게 씻어서 제단 위에다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고기를 다 올려놓죠. 그리고는 완전하게 다 태워버립니다. 이 번제를 가리켜서 헌신 제사다라고 말씀을 하죠. 몸 전체를 다 철저하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죽었으므로 주님의 뜻에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죽이셔도 아멘 하는 것이고, 살리셔도 아멘 하는 것이고, 병들게 하셔도 아멘 하는 것이고, 왕이 되게 하셔도 아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저는 주님의 노예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목제는 피를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다 삶아서 이웃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장에게도 고기를 드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고기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웃는 겁니다. 헌신하는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맥락 속에서 있는 겁니다. 한 예배 속에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한다. 이건 잘못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려야 진정한 경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언약을 맺었죠. 언약의 내용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자세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워서 뜹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다 하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면은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깨끗함과 흠이 없는 모습과 성결함, 정결함,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는 순간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데 나도 이 거룩에 동참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세우고 난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요, 기쁩니다. 깨끗하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구별된 말을 할 수가 있고, 구별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싹 들어오는 것이죠. 그 주님의 거룩에 동참할 때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엎드려서 벌벌 떨 것 같죠. 막 죽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은 이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는 복을 주시죠. 이건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납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은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죠.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 제가 주의 말씀, 모든 주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오시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사는 비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거룩한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고 먹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못한다 두렵다 그러지 마십시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보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성도가 사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바로 그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도가 거룩함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먹고 마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오며 승리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